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를 다녀오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프리카 갔다 오기 전에는 99명이었는데 지금 예배당이 가득 찼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당에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붙어 앉아 있으니까 오히려 더 어색한 것 같습니다. 늘 멀찍멀찍 떨어져 앉아 있다가 이제 가까이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복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보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식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치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1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해외 방문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4개국 방문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으로 행사를 하면서 해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또 TV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수치적으로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직접 또 해외에 나가서 일어난 역사들을 볼 때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케냐의 모이 체육관을 빌려서 실내 체육관입니다. 동부아프리카 최대의 체육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내 체육관은 로서 제일 큰 곳인데 하나님 그곳을 가득 채워주셔서 사실 짧은 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숙식을 못하기 때문에 인근에서 있는 사람들만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그 자리가 가득히 채워지고 또 가나에 갔을 때나 코트디바르 갔을 때나 토고에 갔을 때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모이는 장소 뭐 체육관, 국립극장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주셨는데 너무 감사했고 그동안 우리가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했던 그 여파가 그 물결이 엄청난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제 토요 스페셜 그 초대 손님으로 케냐의 김요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하고 또 이번에 기자회견을 할 때하고 굉장히 다른 차이를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했을 때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도 전에와 다르게 우리 기자회견 장소에 기자들, 언론들로 가득히 채워졌는데 이번 아프리카 방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나라마다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기자회견장마다 기자들, TV 방송사들 가득가득 와서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을 해외 언론에서도 이 목사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이라는 것을 이분들이 인지를 하고 또 질문하는 내용이나 또 인터뷰 과정에서 보면은 정말 이분들도 이제는 오늘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있고 특히 케냐를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도착하는 시간이 있고 이제 저희 선발 때 진행부 목사님들 진행부 팀이 먼저 가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시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왕 체육관은 빌려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키통가 목사님이 오셨어요. 키통가 목사님 오셨는데 이 키통가 목사님이 이제 행사장에 보통 아프리카에 가면 앞에 이제 VIP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비숍 목사님들이 쭉 앉으시는데 그런 VIP석에 앉아 계셨고 이제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통 이제 그렇게 앉아 있으면은 목사님 오시면은 목사님도 그 VIP석으로 가시니까 그 들어오시는 거기서 영접하면 되는데 이분이 체육관 입구 밖에까지 나가서 내가 목사님을 맞이해야 된다. 그 이분이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뭐 오래 서 있거나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데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내가 목사님 박 목사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앉아서 목사님을 영접하겠냐면서 그 불편한 몸인데도 굳이 밖에서 서서 목사님을 기다리시고 목사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케냐 선교의 어떤 그 과도기쯤 되는 중간쯤 되는 단계의 이제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초창기 이야기는 이제 말로만 들었었고 이제 그 과정 지나서 지금 우리 선교회가 케냐뿐만 아니라 전 아프리카 전 세계를 주도해 가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 키통가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큰 목사님이죠. 물론 지금도 이제 굉장히 큰 목사님이고 우리가 사파리 파크 호텔에서 이 VIP들 정부 관료들하고 유명 인사들 모아서 리셉션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이 키통가 목사님 오셨고 많은 정부 관료들이 오셨고 높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 가운데서도 키통가 목사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또 막 같이 사진 찍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아직도 이제 그 나라에서 굉장히 명성이 있는 그런 큰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목사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행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 목사님을 깍듯하게 높이시는 거예요. 사실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핍박했었죠. 초창기에 윤종수 선교사님이나 우리 김종덕 선교사님이 가 있을 때 뭐 여러 외국에서 온 선교단체인 줄 알고 의뢰이 외국 선교단체들이 오면은 케냐는 종교비자, 종교등록증이 없으면 활동을 못하니까 현지 교회 등록증을 빌려서 종교활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현지 교회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늘 관행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선교회도 역시 이제 그렇게 그런 손을 벌린 거죠. 선교사, 외국 선교사니까. 근데 방 목사님께서 이제 내일 만나면 틀림없이 많은 지원을 요청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사님께서 내가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윤정수 선교사님과 김종덕 선교사님에게 새벽에 내가 오늘 키통가 목사님을 만나면은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되겠다.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아, 이 두 선교사님은 이제 우리는 추방되구나. 그럼 어디로 갈까? 탄자니아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만났을 때 많은 제 지원을 요청을 했죠. 그때 이제 박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 아프리카에 케냐에 하나님이 죽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냐, 하나님 앞에 구하지, 믿음의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쪽 교회에서 하려고 했던 집회나 행사 다 취소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종교 등록증을 빌려주는 것도 다 취소되면서 윤종수 선교사님과 김종수 선교사님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비자가 없으니까. 종교 등록증이 없으면은 종교 활동도 못하고 비자를 못 받으니까 쫓겨나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이제 악연이 있죠, 보면은. 그런 악연이 있었는데, 목사님, 박 목사님께서 이 키톤과 목사님을 나중에 이제 만났을 때, 아, 이분은 참 큰 분이시구나 하고는 우리 같이 일하자고 이야기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케냐에 큰 예배당도 짓게 되고 방송국도 짓게 되고, 우리가 마나임 바이블 칼리지를 했는데 많은 목사들이 와서 우리 칼리지에 와서 성경을 배우고, 키톤과 목사님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도 목사 목회자들이 이제 성경을 배우면서 이들이 이제 졸업할 때 키톤과 목사님 사모님이 와서 이분 졸업한 축하하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됐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키톤과 목사님도 우리에 대해서 이제 달리 보게 된 거죠. 처음 종교 등록도 없이 교회도 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교회가 이제 성장하는 걸 본 거죠,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 안에 이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박 목사님을 뵀을 때 이분이 목사님 제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박 목사님께서 우리 같으면 옳은 소리 할 건데 그 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고, 내가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박 목사님은 또 더 목사님 역시 더 크신 분이니까 아니라고, 우리 같이 일하자고, 우리 케냐에서 당신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좀 우리를 도와서 같이 일하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이제 이분을 또 이제 받아 이제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키통과 목사님이 또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된 거예요. 야, 정말 이분은 대단한 분이고 정말 참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고는 기통과 목사님이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선교회를 돕는 거죠. 박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 이분이 와서 목사님에게 와서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죄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아니 이 목사님도 큰 교단의 목사님이고 밑에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뭐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래 안 해도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것을 굉장히 또 크게 보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같이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거예요, 키톤과 목사님이. 심지어 어떨 때는 탄자니아에서 우리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비행기 타고 탄자니아까지 가서, 아니다, 이 선교회 참된 교회고 이 말씀이 참된 진리고 이분이 참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그 탄자니아에 있는 교단들에게 대해서, 이제 탄자니아에서는 또 케냐의 큰 또 비숍 목사님이니까 다 알죠. 그래, 이분이 인정하는 목사님이라면은 아, 이 참된 목사고 한국 괜히 뭐 한국 뭐 선교사들이 비난하는 거하고 다르게 참된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에서도 큰 행사를 할 수 있었고 굉장히 많이 도우셨는데, 지금 어쨌든 이번 행사 때 보니까 키톤과 목사님이 목사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보니까 정말 만약에 윤종수 선교사님이나 또 윤종수 목사님, 김종도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더 감격스럽지 않겠나. 저는 이제 말로만 들은 사람이고 초창기에 그때 있었던 분이 지금 키통과 목사님이 목사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직접 체육관 그 문 앞에까지 나와서 목사님 영접하려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봤다면 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많은 역사를 하신 거죠. 제가 이제 아프리카 4개국 목사님과 동행해서 순방을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야, 이건 그냥 아프리카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아닌 거예요. 특히 언론들이 목사님을 대하는 그 마음을 보면은, 목사님이 생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한 것도 여러 번 있고, 토고에서는 국영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라이브로 진행되는 생방송에 진행되는데, 목사님이 토고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나서는 이 토고 정말 복된 나라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아나운서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뭐 이번에 뭐 다른 게 있었나? 그냥 늘 인터뷰 하시는 것처럼 이래 하셨는데,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목사님이 그 차이를 설명해 주는데, 다른 데 가면은 이 아나운서들이, 앵커들 절대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안 한다는 거죠.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자꾸 중간에 끊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전 국민이 그 방송을 보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복음. 예. 옛날에 자나 깨나 불조심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자나 깨나 복음. 복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아나운서들은 목사님에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앵커들이 이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질문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은 뭐라고 질문을 하든지 했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요. 복음을 전하셔요, 보면은. 재밌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여러분 인터뷰할 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런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은 모든 질문을 하든지 간에 복음을 계속 전해요, 보면은. 아, 예, 그래서요 하면서 아까 전하다 말았던 복음을 전하셔요. 근데 이번 토고의 인터뷰 때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어가시는데 그걸 끊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게 다른 거다. 토고 사람들이 참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복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앵커가 인터뷰 잘하면 뭐해요? 뭐 잘해가 뭐 질문 이 질문하고 저 질문하면 뭐해요? 사실 여기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패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세 명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혼자 앉아 계시고, 그러면 사실 이 패널 세 명이서 이 질문 저 질문 이렇게 너는 이런 질문하고 나는 이런 질문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세 명 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사님 전하는 말씀에 반응하면서 자기들이 할 질문은 다 뒤로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하신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사람들이 참 복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 목사님은 우리가 보는 눈과 다른 눈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토고를 향하여서도, 서부아프리카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이 토고가 앞으로 서부아프리카의 중심이 될 거다. 제일 복받은 나라가 될 거다. 여러분 토고는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런 자원이 없습니다. 나라도 작습니다, 보면은. 근데 목사님은 뭘 보시냐면은,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가난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참 순수하고 낮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주시겠다. 다른 눈을 갖고 보시는 거죠. 이번에 박 목사님과 동행하면서 여러 행사가 너무 많아져서 자꾸 행사가 이제 겹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면담이나 총리와의 면담이나 부통령과의 면담이나 이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 그때 딱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면.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언제까지 뭐 와서 이제 미리 와서 좀 기다리십시오 하고 연락이 오면,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총리 비서 연락이 오면은 그때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어서 뭐 마냥 기다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행사가 있는데 이제 이 일은 면담 일정이 잡히면은 또 행사에 저희들이 가서 대신 띄워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제 토고의 기업인 모임에 한번 갔습니다. 토고의 기업인 모임에 갔는데 가니까 뭐 여러 사장님들이 오셨는데 토고 공항 전체에 그 보안을 책임지는 회사가 있더라고 보니까 자기 직원이 한 3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마인드 강연을 듣고 또 다른 기업들 여러 기업들도 이제 왔는데 제가 마인드 강연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요즘은 꼭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는 강연만 했었는데 강연보다도 또 더 효과적인 게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토고는 사람들 인식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가난하게 사는 것도 다 지 팔자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근데 토고 사람들도 지금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자기 회사 직원들 보면은 그런 의식을 바꿔주기가 참 어려운데 이게 바뀌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길래 제가 답변을 안 하고 통역을 하는 김요셉 선교사가 있는데 김요셉 선교사에게 네가 직접 이야기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토고 한 시골 마을의 이야기예요. 차가 들어가는 길도 없는 아주 그 시골 마을에 일어나는 변화의 이야기를 그 제가 그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그게 마을 사진이며 이걸 좀 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마인드 교육에 써먹어야 되겠더라고요. 한국이 변화된 어떤 이런 변화들은 한국이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 이 토고 가난한 나라에 그것도 차가 들어가는 길도 없는 시골 마을의 사람들이 마인드를 바꿨을 때 일어나는 이 변화라면은 이건 어느 나라에도 적용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차가 들어가는 길도 없는 마을인데 현지 사역자가 김영삼 선교사님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마을에 마인드 강연 좀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토고가 서부 아프리카의 중심 나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을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마인드만 바꾸면은 변화가 일어날 거에 대한 마인드 강연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다가 강연을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 마을에 차가 들어가는 길도 없고 유일하게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마저 무너져가지고 옆 마을로도 가기 어려운 이제 그런 마을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추장이 마인드를 바꾼 거예요. 우리 마을은 부자라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만나면 인사가 달라졌대요. 아이고 장관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교수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마인드를 바꾼 거예요. 그럼 마을에 길도 없는데 다리마저 무너져가지고 김성삼 목사님이 이 마을에 다리가 없는데 다리라도 좀 놔주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다리 놓는데 이거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다리 놓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다리 무너진 데 가서 이렇게 있는데 살펴보고 있는데 그 나라 정부 이 우리말로 하면은 도로공사 뭐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외국인이 이 시골 마을에 왜 왔다 갔다 하지 궁금했는데 이 외국인이 다리를 놓는데 길을 놓는데 도와주려고 하니까 그러고 이제 추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마을 가난하고 어려운데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은 부자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에서 장관이 나오고 우리 마을에서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그 이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시골마다 다니면 다 죽는 소리하고 어렵다는 소리밖에 안 하고 자기들 동네 길 먼저 놔달라고 하는데 이 마을을 보니까 전혀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긴급 자금을 그 마을에 투입해가지고 다리며 도로며 수억이 드는 공사를 다 해준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마인드만 바꿨는데 수십 년 동안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기고 무너졌던 다리가 새로 놓여지고 그래 마인드를 바꾸고 나니까 국제 NGO에서 그 마을에 학교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지원을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마인드를 하나 바꿨었는데 그 마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전에는 아이들 그냥 뭐 초등학교만 대충 다니고 말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마을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마을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우리 회사 사람들은 인식을 바꾸기 어려워 이 토고 사람들은 인식 바꾸기 어려워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전에 들은 것이 있어서 우리 요셉 준사가 잘 아니까 직접 그냥 또 통역을 하면 번거로우니까 불어로 바로 이야기해 주라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제가 불어는 못 알아듣지만 하여튼 그 마을 이야기를 열심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게 온 기업인들이 전부 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인드는 사실 2012년에 시작을 했지만은 제가 마인드를 준비하면서 뭘 발견할 수 있는, 야, 박 목사님은 벌써 오래 전에 이 마인드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마인드에 대한 중요한 어떤 그런 맥을 잡아가고 있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게 뭐였냐면은, 제 마인드 강연 중에, 얼라이브라는 그 영화를 가지고 하는 마인드 강연, 설명해주는 마인드 강연이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우루과이에서 칠레로 넘어가는 비행기가 해발 3,500m에 이제 추락을 해서 불시착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 16명이 살아남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생존한 사람 중에 안토니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IYF 글로벌 캠프를 하와이에서 할 때 이분이 직접 하와이까지 와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해줬어요. 굉장히 감명 깊은 그런 강연이었는데 그 강연이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궁금한 점은 뭐였냐면은 여러분 눈 덮인 그 3,500m에서 먹을 건 아무것도 없었고 비행기에 있는 약간의 그 식량을 가지고 일주일 정도 버티다가 구조대가 비행기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육을 먹으면서 이제 생존을 합니다. 72일간. 근데 학생들의 머릿속에서는 야, 인육을 먹고 생존을 했는데 학생들 질문 속에는 그거였습니다. 인육을 먹었을 때 맛이 어땠냐고 이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했어요. 보면은 영양가 없는 질문들. 근데 그때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이제 그 마인드 강연을 할 때 그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강연을 하는데 그건 바옥수 목사님이 한 질문 두 가지였습니다. 그때가 언젠데 목사님은 벌써 그때 중요한 마인드를 짚어주고 가셨던 거예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그렇게 극한의 상황 속에서 72일간을 생존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구조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어떻더냐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분이 대답하기를 예,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어려움은 그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육을 먹으면서 생존을 했는데 그 극한의 상황 속에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좀 어렵다 힘들다 해가지고 그게 이 사람 마음에 어려움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가 대답하기를, 예, 우리 16명은 모두 다 사회 요직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 어떤 어려움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마인드만 있으면 이 사회에서 전부 다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을 하는 요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들은 대학 럭비팀이었습니다. 경기를 벌리기, 결승전 경기를 벌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이 럭비 선수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뭔 일이 있어서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은 굉장히 큰 좌절을 합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운동이고 할 수 있는 게 운동인데 운동을 못하게 될 때 굉장히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는 거의 뭐 폐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럭비 선수들이 럭비를 그만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마인드에 변화가 온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마인드가 형성되니까, 예, 우리는 다 사회 요직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이제 마인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찾아봤습니다. 이들이 뭘 하고 있는가, 행방을. 물론 다 일일이 한 명 한 명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은 대략적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이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방송국 MC가 돼 있고, 자기들 원하는 꿈을 다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 마인드의 변화가 그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주는데, 우리가 마인드 교육이 뭔지도 모를 때 목사님은 아주 이 중요한 마인드에 대한 맥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마인드 강의를 하면서 오래전에 목사님 하시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마인드 강연 때는 꼭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야, 목사님께서 우리 마하나임 바이블 칼리지도 굿뉴스 디올로지 스쿨로 이름을 바꾸자는 이야기나 미국으로 본부를 옮기자는 이야기, 이 한 수 한 수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고 있고, 여러분, 미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미국의 CTN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 미국에 인터뷰를 하면서 앵커들이 눈물을 흘리고 목회자들이 변화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이며, 이게 우리는 야, 정말 미국에서 일어나는 변화구나 하고 봤습니다. 근데 그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국에서 일어나는 변화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언론이라고 하는 언론들은 다 오는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국영방송이며 그 나라의 유명한 방송사며 다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언론들은 또 뭐가 있냐면은 자기들의 그 자기들만의 그 또 다른 언론에서 갖지 않는 그런 특보, 목사님과 단독 인터뷰를 해가지고 내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디가드처럼 그분들을 좀 막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 뭐 다 단독 그 인터뷰 하려고 시간을 기다렸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방송 인터뷰만 해도 시간이 다 갈 정도로, 여러분, 방송사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개별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냥 공동 인터뷰만 하고 기자회견만 하고 단독은 뭐 국영방송에서 요청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특별히 막 국영방송사 정도는 허용을 하고, 다른 방송사에서는 뭐 허용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여러분, 이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남미를 안 가봤지만은 또 남미를 방문하게 되면은 또 남미에서, 아시아를 방문하게 되면 아시아에서, 야, 우리가 2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655개 방송사에게 방송이 나갔다는 이게 그냥 수치적으로만 들을 때는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직접 가보니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아프리카의 방문은 원래 목사님께서 예정이 없던 방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려고 예정이 잡혀 있었는데 야, 그 이스라엘 갔다가 아프리카 가면 안 돼. 그 바로 그 조금만 가면 아프리카인데 그까지 갔다가 아프리카 좀 방문하고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일정을 갑자기 잡게 된 겁니다. 원래 대통령이나 총리나 뭐 이런 VIP들을 면담하는 거는 수개월 두고 이게 미리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잡혀지는 게 아니었는데 가보니까 대통령들은 전 세계 뭐 기후변화 때문에 유럽에서 대통령들 모임이 있었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우리가 가는 기간이 해외 갔다가 또 막 돌아오는 기간, 뭐 해외 가 있는 기간 또 갔다가 돌아오는 기간 이래서 목사님과의 면담은 잘 안 잡혔지만은 토고 총리와의 면담 때 대통령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고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는데 태고 또 대통령과 면담은 안 되고 토고 총리와 면담을 했는데 총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대통령께서 방옥수 목사님을 잘 모셔라고 특별히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대통령과의 면담이 안 된 게 아니고 대통령들도 웬만하면 목사님과 면담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나 여건이 안 돼서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느냐, 목사님을 직접 영접을 못하니까 대통령 다음으로 뭐 부통령이나 아니면은 총리나 이런 분들을 보내서 목사님을 영접하게 한 거예요. 토고 총리님께서 대통령께서 나에게 지시를 해서 목사님을 잘 영접하라고 했다면서 그리고 이제 토고에 땅을 주기로 했었는데 김정삼 목사님이 또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땅 이야기를 하니까 총리님께서 그 땅 어떻게 됐냐고 이제 비서실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원래 일은 밑에서 좀 이제 늦장을 부리고 일이 잘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뭐 불어로 이야기하니까 못 알아듣지만은 나중에 통역으로 따라간 사무엘 전사가 이야기하는 총리님이 꾸짖으니까 그분이 막 변명을 막 늘어놓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라면서. 근데 박 목사님은 가서 면담 가서 땅 문제 어떻게 되냐고 안 물으시고 목사님은 항상 늘 앞서 가시더라고요. 우리가 내년 초에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그래 이야기하니까 총리님께서 그 땅 어떻게 됐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토고에도 곧 건축이 될 것 같고 또 코트디바르에는 땅은 이미 있고 코트디바르는 아예 시장님이 아비장 시장님이 지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하나님 일하심이나 역사들을 보면 너무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고 있고 오늘 또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코로나 이후에 CLF의 목회자들을 초청하러 가는 문을 닫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고 사람이 문 닫은 지가 오래됐고 사람이 이제 오간 흔적도 없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 문 닫고 나 직장 가야 되니까 예배 못 드린다고 했다고 하는데 야, 이 기회에 우리가 다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듭니까? 예, 정말 문 닫은 교회가 많은데 그럼 그 교회 교인들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보면은 그냥 신앙 안 하고 그냥 육신 속에 머물러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쏟으면은 이 말씀을 들고 가면 그동안 이들 마음에 진리가 없어서 늘 답답했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늘 답답했던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아프리카에 가 있으나 또 한국에 오나 또 어디 가 있든지 간에 늘 소망이 넘치는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너무 소망스럽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한편 우습기도 하면서 야, 이게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다. 여러분, 진리를 가진 교회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이 건강한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건강합니까? 건강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언제 알 수 있냐면은 무리를 해보면 알 수 있대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아, 제가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여행을 하고 케냐까지가 시차가 6시간이고 이 토고 베냉 쪽은 시차가 9시간입니다. 그래서 시차 6시간 갔다가 또 다시 9시간 시차 갔다가 다시 또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왔는데 제가 이번에 시차 적응도 굉장히 잘하고 잠도 굉장히 잘 자고 굉장히 뭐 가서도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별로 피곤치 않고 전에는 비행기를 타고 내리면 꼭 그 비행기 타고 내리는 그날은 완전히 뭐 녹초가 돼가지고 막 해롱해롱 했는데 아 이번에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무리를 해보면은 건강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아 제가 많이 건강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 여러분들 이 몸의 건강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진리도 어려움이 닥쳐보면은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표관하고 또 어려움이 닥쳐보면은 진리가 있는 교회가 교회와 진리가 없는 교회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제가 아프리카 소식만 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소망스러운 것처럼 엄청난 복음의 진보가 온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근데 일반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편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고 여러분 왜 믿음을 배워야 되냐면 믿음이 없으면 평소에는 괜찮지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마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면 사는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만 자꾸 늘어나냐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만 자꾸 늘어나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에는 항상 독이 들어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독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이 늘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얻은 이삭은 너무 복된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이제 고통을 당해. 잉태하면서부터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면서 불화가 일어나고 내어 쫓게 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룻기에 보면 나오미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압으로 피해갔을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가는데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배우는 사람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배운 사람 근데 그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배운 사람 그걸 잘 안 버리려고 해요. 자기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는 것이 참 교만한 건데 사역자라도 가르쳐보면은 그 자기 삶의 방식을 잘 안 버려요. 자기 스타일을 잘 안 버려요. 보면 그게 복음에 방해가 되는데도 그 스타일대로 그대로 살려고 이제 고집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끊는다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나 마음을 꺾는다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잘 안 오고 잘 마음을 잘 꺾질 못할까? 사람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마음을 안 꺾고 사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그걸 케냐에서 이제 선교사로 있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를 보면서 그 두 가지 마음의 세계가 보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에서 케냐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어요. 말씀을 전해주면 잘 듣고 반발 안 해요 보면은. 그럼 아프리카에서는 뭐 흑인 백인 둘밖에 없습니다. 그냥 흑인 아니면 백인. 그래서 뭐 유색 인종, 뭐 동양인, 서양인, 뭐 황인종, 백인종 없고 그냥 흑인 백인 둘밖에 없어요. 과일 나무도 이제 과일이 열리는 망고 나무, 아보카도 나무는 있지만은 과일 안 열리는 건 전부 다 나무예요. 이건 무슨 나무냐? 그냥 나무. 뭐 따먹을 열매도 없는데 주구지 이름 붙여가지고 외울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나무.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망고 나무, 뭐 아보카도 나무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서 저 나무 좀 나무가 꽃이 이뻐가지고 이게 무슨 나무냐고 하면 그냥 나무래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과일 열리는 나무, 안 열리는 나무. 그래서 이제 백인 목사가 말씀을 전해주는데 반발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질 않고 잘 들어요 보면은 겉으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뭘 봤냐면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내 바로 맞은편에 선교 학생이 어떤 대학생하고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상담을 하는데 선교 학생이 상담을 해주는데 한참 상담하다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잘 듣고 있고 내가 쭉 이제 교제를 하고 있고 저 건너편에서 상담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딱 일어나가지고 획 돌아서가 가버리는 거예요. 교제하다가 지 마음에 안 맞고 지 마음 끊기 싫으니까 발딱 일어나가 돌아서 가버리는데 제가 그 모습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모습이었으니까. 야, 아프리카 사람도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저렇게 발딱 일어나서 막 횡하고 그냥 가버리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 앞에서 잘 듣고 있지만은 속의 중심은 안 바꾸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신앙, 지금까지 해온 그 방식을 바꾸진 않는데 그래서 제가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은 옥수수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옥수수 겉은 부드럽죠, 그죠? 근데 옥수수 그 알맹이 다 먹고 나면 뭐가 있어요? 그 옥수수 대롱이 있잖아요, 보면은. 속 대롱 그게 있잖아요, 단단한. 그래서 겉에는 부드럽지만은 속에는 강한 그 대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속에 심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안 꺾여지는 거예요. 겉으로 잘 받아들인다 해서 마음을 꺾는 게 아닌 거예요. 겉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안 그래요. 내유외강이 아니고 외유내강. 그래서 속에는 강한 그 심지가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건 사단이 넣어준 마음인 거예요. 야, 사람이 마음을 꺾지 못하는 경우가 왜 그런가 했더니만 사단이 넣어준 강한 그 심지가 그 대롱이 들어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안 꺾이는데 사단이 넣어준 강한 마음을 꺾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사야 성경 1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추리라. 자, 이게 사단에 관한 거예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천사 루시퍼에 관한, 타락한 천사 루시퍼에 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결국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마음과, 두 번째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기려고 하는 마음과 높이려고 하는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마음이 꺾여지지 않는 것이,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쉽게 꺾여지도록 만들어 있어요. 아니, 사람의 마음은 쉽게 자기를 부인하고 쉽게 자기 마음을 꺾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니, 어려우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만약에 사랑가마니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은, 사랑가마니가 80kg인데 80kg를 치고 따라오라면 여기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빈 양동이를 들고 빈 바켓을 들고 따라오라 하면은 여기 온 사람들 다 들고 갈 수 있겠죠? 걸어서 올 정도 되면 빈 양동이 들고 다 올 거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쉽게 부인하도록, 쉽게 꺾여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왜 안 꺾여지느냐? 그 안에 사단이 마음이 꺾여지지 않도록 사단의 마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기려는 마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 절대 안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어서 마음이 안 꺾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이 꺾여지지 않게 만들려고 사단이 두 가지 마음을 넣어준다면은, 반대로 예수님이 넣어주는 마음은 마음이 꺾여지도록 넣어주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 빌립보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꺾지 못하게 넣어주는 마음이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는 것,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과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고 하는, 비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사단의 마음이고, 이 마음을 넣어줘서 사람들의 마음을 꺾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넣어주는 마음은 그와 정반대의 마음으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비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정반대의 마음인데, 결국 사람의 마음이 꺾여지느냐 안 꺾여지느냐, 마음을 꺾어보면 알죠. 마음이 잘 안 꺾어진다. 왜 안 꺾어진다고요?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잘 안 꺾어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은 아주 쉽게 꺾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마음이 잘 안 꺾어진다. 이거는 그냥 내 순수한 마음을 갖고 안 꺾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이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안 꺾고 고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추종하는 세력인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을 추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마음 꺾기 싫은데 왜? 여러분 그게 그냥 내가 마음을 안 꺾는 차원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은 꺾여져야 된다니까요. 정상적이라면 마음이 잘 꺾여져야 돼요. 근데 마음을 꺾기를 싫어하고 마음 안 꺾고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 그 사단을 추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단을 숭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단의 마음을 추종하고 사단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마음 안 꺾고 사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드러운데 죽어도 자기 삶의 방식을 안 바꾸고 자기 마음을 안 바꾸는 것하고 강하게 거부하는 것하고 앞에 대놓고 마음 안 꺾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케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내가 상담을 할 때 에이 말도 안 돼 뭐 하고 팍 일어나서 가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는데 성교학생이 교제하니까 지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발딱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뭐냐면 그렇게 발딱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나 내 앞에서 얌전하게 듣고 있지만 절대 마음은 안 바뀌어. 절대 자기 어떤 그런 알고 있는 그 신앙을 안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걸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구원을 받으려면 인간이 악할 뿐인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이거 하나 가르치는데 교제를 해주고 그 다음 주에 와 또 이야기를 해보면 또 선이 있대요. 인간이 항상 악하다는 말씀 안 받아요. 그러기를 한 달을 교제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사람들이 일주일이라는 텀이 너무 길구나.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중간에 한 번 더 만나야 이 말씀을 넣어줄 수 있겠다. 제가 바꿨어요. 작전을 바꿨죠. 보면은 여러분 안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 고집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마음을 안 꺾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인데 그냥 신앙적인 차원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그 사단의 마음을 추종하는 세력이고 사단을 숭배하는 세력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 안 꺾는 게 그냥 마음 안 꺾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이게 사단의 마음을 따르고 사단을 추종하는 거고 사단을 숭배하는 거 같은 거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면은 동등된 걸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신앙은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왜 안 변하느냐?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비기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그 마음 딱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안 꺾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일을 할 때 처음 사단의 마음을 넣어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3장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십시오.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므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여러분 여기에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아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했는데
이 말씀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이야기는 자 생각을 넣었고 가룟 유다는 이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했는데 이건 이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고 그걸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공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줬고 가룟 유다는 그걸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면은 그 일을 그렇게 행동에 옮겨 그 일을 하려면은 가룟 유다 마음에서 그걸 허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걸 사단이 넣어주는데 거부해버리면 가룟 유다의 삶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삶으로 그 길로 안 가요. 거부해버리면은.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는 사단이 넣어주는 이 생각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걸 마음에서 좋아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사단의 마음을 비기려는 마음과 그 다음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그냥 사단이 넣어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걸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은 작용을 못 해요. 내가 이 마음 받아들이면 망한다. 이 마음 받아들이면 내가 저주다. 이 마음 받아들이면 안 되지 하면은 그게 내 마음에 작용을 못 해요. 여러분 그 쉬운 예로 바구스 목사님께서 이연목 목사님에게 예배당 짓고 나서 친척들이 와서 보고 예배당 크게 잘 지었다고 했을 때 박 목사님께서 이 목사 마음에 흐뭇한 마음 들던가 아, 예 목사님 흐뭇한 마음 들었습니다. 그 마음 받아들이면 망하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목사님이 아니었으면은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살 텐데 목사님은 그 마음 받아들이면 망한다고 그게 우리 연목 목사님 마음에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차단을 지켜준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이 마음 받아들이면 망하구나. 여러분 마음에 마음 꺾기 싫어하는 그것이 야 내가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이 안 꺾여지구나. 자,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 종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가 있으면 이 종이가 잘 꺾여져요, 안 꺾여져요? 잘 꺾여지죠? 근데 이 안에다가 뭐 넣을 게 없는데 마이크를 넣어봅시다. 자, 이 꺾어질까요? 안 꺾어질까요? 꺾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또 힘 센 사람 나와가지고 또 무슨 마이크 또 꺾어버리면 골치 아픈데 이 웬만해가지고 안 꺾어지겠죠? 그럼 이게 왜 안 꺾어져요? 이 안에다가 뭐 넣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종이 안에다가.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은 이 종이는 어린애가 꺾어도 꺾어져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왜 안 꺾어진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 그게 어려울 것 같으면 누가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누구나 따라올 수 있는 게 마음 꺾는 거예요. 마음 꺾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근데 왜 안 꺾어진다?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다가 사단의 마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죽어도 안 꺾어지는 거예요. 그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그것을 수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 꺾고 사는 사람은 야 이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사단을 추종하는 사람이구나. 사단을 숭배하는 거구나. 나는 마음 안 꺾고 살란다. 마음 안 꺾고 사는 게 편하다. 그거는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마음 안 꺾고 사는 삶을 찬양하고 마음 안 꺾고 사는 삶을 좋아하는 그게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이고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허무한 마음 가지면 망하네 했는데 그 마음 가지면 왜 망할까요? 주님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 꺾고 살면 불행해지는데 왜? 그게 사단을 추종하는 거고 사단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는 아 내가 마음을 안 꺾고 사는 삶이 나 마음 안 꺾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란다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살란다. 야 이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넣어준 마음을 받아들였고 그걸 추종하는 거고 그걸 숭배하는 것 같은 거구나.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이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숭배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뭘 따를 거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자기 삶의 방식을 안 바꾸는 것 여러 번 이야기를 해줘도 변화가 없는 거는 그게 마음 안 꺾는 건데 겉으로는 예예 하지만은 그게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 어떤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기준을 안 바꾸고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게 비기려고 하는 마음이고 막 그냥 이렇게 살지 뭐 편하게. 근데 그 내면에는 사단이 원하는 마음이고 사단이 넣어준 마음이고 결국은 이게 사단을 따라가는 삶이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면 허무한 마음 하나 가져도 망한다고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에 마음 안 꺾고 살고 내 편한 대로 그냥 내 해왔던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야, 이 마음 가지면 왜 망하는지를 알아요. 이게 사단의 마음이네. 나는 마음 안 꺾고 살란다는 것은 나는 사단을 숭배하고 살란다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마음에 아, 내가 마음 꺾기 싫다 뭐 꼭 마음 꺾어야 되냐 이 마음 들면은 나는 사단을 숭배하고 살란다 사단을 숭배하고 살고 꼭 예수님 숭배하고 살아야 되냐 사단 좀 숭배하고 살면 되지 이 소리하고 같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두 마음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마음을 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두 가지 마음 사람의 마음을 꺾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넣어주는 두 가지 마음 너무 정확하게 대립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기려고 하지 않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고 자기를 낮추었고 마귀는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하는 마음과 자기 보좌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 누구를 따를 것이냐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 선이 분명하게 꺼진다면은 그냥 쉽게 마음 안 꺾고 내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용납할 수 없으면 싸우게 돼 있어요. 내가 이 마음 받아들이면 망하구나 하고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넣어주는 마음을 받고 사는 것과 받지 않고 사는 것 창세기 28장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부엘세바로 가다가 부엘세바에 떠나서 하란을 향해 가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돌베개하고 자다가 12절 보면은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그래서 야곱이 19절 그곳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했던 그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 이게 이제 하나님이 넣어주는 마음인 거예요. 야곱이 이 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넣어주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야곱의 인생은 굉장히 복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이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면서 베델을 보여주면서 너무 복된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삶에 그 맛을 보다가 그 삶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변질되어서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여버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야곱의 삶과 같이 결국에 가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처럼 인생이 너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이 노년에 가니까 범사에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고 돼 있고 며느리를 구할 때 보낼 때 보면은 늙은 종에게 믿음의 소리를 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소리를 하면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너무너무 복되게 하는 삶이 있고 야곱은 가면 갈수록 그 인생이 너무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내가 이 새 생명을 얻었는데 죄사함을 얻었는데 내가 교회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말 교회와 함께하고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온 삶과 사단의 마음을 중간에 받아들이는 삶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에스더라는 성경에 이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형제로 있을 때였습니다. 에스더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더 2장 2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구하지 아니하니 제가 모르드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음이더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에스더가 어른이 되었어도 모르드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쫓고 나중에 왕후가 되었어도 여전히 모르드의 그 말 앞에 순종되어지는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보다가 야, 나도 이 교회 앞에 종 앞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내 삶은 이 양육받을 때 같이 순종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쫙 보니까 나는 종을 거스르는 자가 돼 있고 교회를 거스르는 자가 돼 있고 대적하는 자가 돼 있고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왜 안 되지? 아, 나는 이 삶을 사모하고 이 마음으로 이 교회 앞에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왜 안 될까? 이유를 몰랐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내가 에스더가 모르드의 명을 양육받을 때까지 순종했는데 나도 이 교회 앞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실제 내 삶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 내가 자꾸 대적자가 되고 나는 자꾸 거스르는 자가 되어 있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실패하느냐면은 내가 이런 삶을 사모하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 내가 내 마음에서 살면 좋겠다고 사모하면서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마음 안 꺾고 사는 사람은 처음부터 내 마음 안 꺾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을 받고는 내게 생명을 준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 앞에 마음 꺾고 순종하고 살아야 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왜 마음 안 꺾고 사느냐? 여러분, 그건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좋아서 사모하고 이 삶을 살려고 실패하게 되는데 왜 실패하는지를 몰랐는데 아, 이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마음을 사모하고 나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사모하고 이 삶을 살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믿음을 가져야 되더라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하고 믿음을 갖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내 의지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고 믿음은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봐. 나는 이런 사람이 못 되구나. 나는 이 교회 앞에 순종하고 양육받을 때 같이 순종하고 따르는 이 삶을 살 사람이 아니구나. 못 이렇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마음을 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마음 꺾어야지 한다고 꺾어지느냐? 아니요. 내가 마음을 지금까지 못 꺾고 잘 안 꺾여진 사람은 하나님이 네가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줬고 그럼 이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이런 삶을 사모하고 나도 마음 꺾고 살아야지 하면 또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마음 꺾으려고 한두 번 해봤냐? 안 되던데 뭐. 오늘 목사님 말씀에 막 사단을 숭배하는 거고 사단을 추종하는 거다. 그래, 내가 사단을 추종하면 되겠냐? 야, 이게 사단을 숭배하는 거구나. 마음 꺾고 살아야지. 여러분, 한두 번 마음 꺾고 살려고 해봤냐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래, 내가 이게 사단의 마음 때문에 내가 마음을 못 꺾고 사단을 따르는 거고 사단을 숭배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한번 마음 꺾고 사느냐? 여러분, 그 비결은 마지막에 가서 사단이 또 마지막 우리 행위에다가 기대를 두게 마음 꺾고 살라고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에이, 내가 지금까지 해도 마음 안 꺾어지던데. 그건 여러분이 해봤으니까 안 되는 거고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안 되지? 왜 실패하지 몰랐는데 아,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지면 되겠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모르드개의 명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순종하는 이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믿어야 되구나. 이번에 아프리카를 목사님과 동행하면서 원래 이제 목사님이 해외 가시면 또 뭐 우리 진행 목사님은 따로 또 해외 또 방문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높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러니까 목사님 또 수행하면서 또 목사님의 격도 있는데 이제는 좀 따라다녀야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도 이번에 공통적으로 느낀 게 그 마음이었습니다. 2월 달에 또 잠비아 기공식을 해야 되니까 그 대통령이 오신대요. 우리 IOP 센터 땅을 주셨고 건물을 다 지었는데 기공식에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또 잠비아를 방문해야 되는데 그 잠비아 방문하는 길에 또 목사님 이제는 남부아프리카에 또 방문하시고 남부아프리카에는 남미비아에는 바옥수 목사님 여동생이 있어요. 장관님이 여자 장관님이신데 자기 바옥수 목사님 동생이라면서 그래서 목사님 남미비아에도 또 한번 가보고 싶어 하시고 지금 또 뭐 레소토에도 말라이에도 뭐 여러 나라에 지금 남부 아프리카만 해도 또 일정을 2주 일정을 잡아야 될 일정이 많은데 목사님이 가시면 또 좀 동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번에 이제 동행하면서 야, 정말 이 모르드개의 명을 양육받을 때 같이 순종하는 삶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살고 싶고 사모하고 살려고 해서 다 실패했지만은 이제 이게 나로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되겠구나. 믿어야 되구나. 오늘 여러분 마음을 꺾는 것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마음을 안 꺾고 사는 것이 사단의 마음을 넣어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서 마음 꺾는 삶을 살려고 할 때는 늘 모든 신앙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 꺾고 살아야 되겠다면 실패하게 돼 있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마음 꺾고 사는 삶을 살게 하시겠구나 하고 믿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그렇게 바꾸게 되길 바라고, 야곱은 처음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가면 그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다시 사단이 넣어주는 인간적인 생각 방법을 받아들이고 불행해져 버렸는데, 오늘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비기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사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하실 거라고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사단의 그 마음과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안 되는 모양이 나타나도 여전히 마음 안 꺾는 모습 또 안 되네 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은 마음 안 꺾는 모습이 나타나, 아니야, 나는 주님과 마음이 합한 자야, 주님이 나로 하여금 마음 꺾고 사는 삶을 살게 하실 걸 믿으면 사단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합해져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을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 너무 놀랍고, 정말 마지막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또 곧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사단을 추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낮추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이 삶을 주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또 실패하게 돼 있고 또 안 되는 그런 자신 속에 머물러 버리면은 결국 사단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살지만은,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든,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든, 마음을 꺾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 어떤 모양이 나타나더라도 이제 믿음을 가지면은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모든 삶에 변화가 올 수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내가 마음 꺾지 않고 살아온 삶이 정말 사단을 추종하는 것이고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면은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 주님과 합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 믿음이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어떤 신앙이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돼 있고 믿으면 되게 돼 있는 세계인데,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마음을 꿇고 살게 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면은 그 삶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마음을 꺾고 살면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